금요일 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한 지 이제 40년이 거의 되어 가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3장에 보면 진을 치고 떠나오고 진을 치고 떠나오고 이 광야 생활의 요약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론이 죽은 때가 40년째, 출애굽한 지 40년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오늘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이 20장 시작하면서 1절에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였고 모세의 형이었죠. 또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를 거역하여 반역하며 일어났던 그 누나였고 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신실한 동역자들이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인 지금 미리암과 그 아론이 죽은 장이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지 거의 40년 동안 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출애굽 17장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출애굽 1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면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오늘 민수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지만 지팡이를 두 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습니다.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늘 아론이 죽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 가데스 바나의 그 광야 생활 다 마감하고 이제는 광야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단강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사해 바로 밑에 있는 에돔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곳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요청,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그 에돔 왕에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형제 아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형제지간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이리 지나가게 해다오라는 게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이었어요. 14절 형제 이스라엘의 말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넘게 우리 종살이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 하고 동정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 우리 형제 아니냐. 그러니 우리 지나가게 해다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 했지 않냐.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는 길이니까 너희가 좀 길 좀 터다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 짐승이 만약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만 지나갈 뿐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백성들이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먹을 것 같으면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요청은 정말 상식적이고 정중하고 평화로운 요청이었습니다. 요즘 무례한 기독교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무례한 기독교. 물론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보고 무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것 자체도 물론 이제 자기들에게 안 맞다, 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하는 일과 안 맞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어떤 예, 기독교 막 어떤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무례하다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선함과 평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독선적이고 자기 고집이 있고 또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참 무례하다. 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례하다, 무례하냐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듣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상식적이고 호의적이고 정중하고 평화적인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에돔 족속보다 이스라엘 족속이 훨씬 더 지금 많기 때문에 뭐 싸운다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왕 시온을 물리친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 21장에 등장한 것을 보면 얼마든지 싸워서 그들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에돔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랬고 20절에서는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지하에 그들의 지나가는 길을 막았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지간 아니냐 이렇게 해도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오게 되어서 동정을 구해도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겠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냐고 딱 이 길로만 가겠다 이 길만 터다오라고 이렇게 평화적인 말을 했어도 그들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돔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수르와 연합하여서 자 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런 데서 이야기했고 특히 오바다 성경, 오바다는 짧은 책이지만 에돔 심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오바다 1장 6절과 8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렇게 자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긍휼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 2장 13절 말씀에 긍휼 없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은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 곳에서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그들은 멸망하고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히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선택은 배척과 이 위협이 아니라 바로 선대와 환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셨던 것처럼 선대와 환대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요청했을 때 쉽게 이런 자에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 번쯤은 더 돌이켜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야, 그 한번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그들에게 값을 치르겠다고 이렇게 말한 모세의 호의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무엇 때문에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뺑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길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지름길로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엄청난 길을 돌아서 가야 했던 그들의 고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이 거절했을 때에 21절을 보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서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고 가면 충분히 이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이키니라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디에서 그랬냐면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여기 말씀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래서 아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구나. 그런데 5절 말씀 더 중요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요 말씀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먼 길을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전략상으로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싸우면 쉽게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조금의 희생만 있으면 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뺑 돌아갔다. 그냥 여기 목포에서 광주 가는 길, 이 고속도로 가는 길을 국도로 조금 돌아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길을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 왔던 길로 와서 이 아카와 만 끝자락에 있는 에시온 게베르 와서 거기에서 다시 쭉 올라가야 되는 완전히 광야길을 다시 왔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와서 다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아주 굉장히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에서와 싸우지 말라라고 이 말씀한 것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결국 뺑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할 때도 있지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도 믿음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방식만 옳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내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결단하고 혼자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멀지만 긴 길을 선택하여 돌아가는 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모세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두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을 또 그냥 어떤 이런 지하에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나가자 이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에돔 족속이 허락하지 않아서 길을 돌아가야 했고 한편으로는 아론이 죽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갈팡질팡 또 잡지 못하겠습니까? 맨 끝자리 보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 아론의 죽음을 두고 절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자기들을 그래도 인도하고 영적으로 세워갔던 그런 사람 아론인데 죽었으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제사장 옷을 입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사람 아론은 죽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세워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날지라도 우리 어떤 사람의 역할은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대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 또 후손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세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운 비전은 또 다른 또 후대가 이어가게 하는 것, 3대가 동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가나안을 향한 그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옷이라는 게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주니까 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 직도 여러분 장로 권사 또 이 땅의 어떤 직분도 아니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옷을 벗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사명은 끝나고 결국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 돌아가기 전에 흙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이 옷을 벗자마자 곧 죽었다고 말씀하고 그 옷을 바로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론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앞에 말씀하셨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사람의 평가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을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휘둘려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유한하다. 나도 이 옷을 벗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지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러 이제 뭐 아론뿐만 아니고 엘라사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이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제사장 수요가 많은 이유는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않냐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세우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의지할 대상은 아니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유한합니다. 연약합니다.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죽어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것, 함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은 끝나도 우리 자녀 손들의 그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평화로운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돌아갈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나는 죽을지라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이 신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또 함께 하기를,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